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음악이 참 좋지요. 예, 그리고 성경 말씀도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5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셨으면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에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대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을 그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 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묵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체조 경기장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말씀을 나눈 동안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사함을 받고 기뻐하는 그 모양을 볼 때 저도 너무 행복했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이제 목요일 저녁까지 여기서 끝이 나고 금요일 토요일은 누가복음 15장의 남은 이야기를 저희 강남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내일 아침엔 여기 안 오셔도 됩니다. 오면 합창단도 없고 저도 없습니다. 강남교회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 이제 창업주 되시는 고 정주영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 아주 뭐 특별하신 분인데 저도 그의 분의 책을 한 몇 권 읽어봤는데 정말 존경할 만한 귀한 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이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 자동차를 방문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현대 자동차에서 정 회장님 맞을 막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차는 어떻게 준비하고 정신식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브리핑은 어떻게 하고 어떤 걸 보고하고 막 그 현대 자동차 간부들이 거기에 진행하는 다 이제 임무를 맡고 거기 이제 그 과에 신입사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서 자네는 이 앞에 청소 좀 하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제 떨어져 마당을 막 빌어가지고 부지런히 쓰는데 정주영 회장 차가 싹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자기 정신을 쓸고 있었어요. 근데 정 회장님 차에 딱 내리더니 쓰는데 가까이 와서 명찰 김아목이라고 써 있으니까 야 김 과장 수고하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회장님 저는 과장이 아니고 신입사원입니다. 회장님이 등을 뜨고, 이 사람아,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그래, 그날부터 그분은 과장이 된 거예요. 그 현대에서 그게 유행이 돼서 그 친구다 장난치면 내가 부장이라면 부장이야 하는 그런 이제 그 유행어가 생겼다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신입사원이든지 뭐든지 간에 회장님이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정말 회장님이 과장을 임명하면 과장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그날 막 기분 억수로 좋았겠어요. 매일 마당만 쓸고 싶을 거예요, 아마. 성경을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제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이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몇 년이 그 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수천 년, 수만, 수억 년 동안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둠이 땅을 정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땅이 그 정복된 그 땅에서 그 어둠에서 땅을 해방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싸울 때 일본이 우리하고 약간 앞서가지고 그 총이 조총이란 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요즘처럼 그냥 쏘는 게 아니라 담뱃불을 붙여가지고 쏘아야 나가는 총인데 그때 우리나라는 활을 가지고 싸울 때니까 그 총 하나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러더라고요. 36년 동안을 일본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삼키고 중국을 삼키고 점점 발을 뻗어나가니까 미국에서 일본을 보고 야 일본 너 이제 전쟁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랬답니다. 일본이 그때 일본은 온 세계를 다 삼킬 자신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미국 까불지 마라 그랬대.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렇게 하니까 미국이 그때부터 일본에 일본이 전쟁 중에 미국의 고철을 수입해다가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전쟁 중에는 대포도 많이 만들어야 하고 총알도 많이 하고 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미국이 일본에 고철 수출을 중단해서 일본이 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어릴 때 일본이 한국에 와서 밥그릇 숟가락 다 뺏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전쟁 무기로 쇠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본이 화가 너무 나서 하와이까지 항공모함을 끌고 와서 하와이 있는 진주만에 있는 그 항공모함을 폭발 전범에 가라앉혀버려요. 폭탄으로. 그래서 미국 사람 뿔이 너무너무 나가지고 미국 항공모함에서 핵 원자탄을 싣고 갔다. 일본의 항공모함에서 B-29 이번에 한국에 뭐 미국 그 전폭기 B-52가 와서 북한이 벌벌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B-52 한 대 싣고 있는 무기가 북한 전체를 쑥대밭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일본하고 싸울 때 지금부터 1945년 B-29 세대가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하고 도쿄에 갔는데 그날 아침에 도쿄하고 나가사키는 구름이 너무 많이 끼어서 원자탄을 못 터뜨리고 히로시마에 간 비행기가 에노라 K1라는 비행기가 원자탄을 TNT 1킬로톤에 해당되는 원자탄을 히로시마에 터뜨렸습니다. 그때 일본은 막 아무 손이 못하고 무조건 항복이었다. 일본이 히로시마에 무슨 사고이나 무슨 일이나 전혀 몰랐던 거예요. 교통이 두절되고 통신이 두절되고 뭐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에노라 케이호 딥 날개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히로시마 원자탄들 1300m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치솟는 걸 찍어가지고 삐랄 만들고 있던 아침에 동경 시내 뿌렸다. 우리가 히로시마에 터뜨린 것은 원자탄이다. 우리는 원자탄 아직 몇 개 더 있다 하려면 하자.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다. 거기서 미국으로 말면 한국이 일본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땅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어둠의 지배 안에 있는데 땅이 그 어둠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만드셨고 그 빛이 어둠을 쫓아내니까 수천 년 수만 수억 년 동안 어둠에 잡혀 있던 이 땅이 처음으로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은 각기 전 씨가진 채소와 씨가진 열매는 과목을 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열매가 맺고 아름다운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저는 한번 생각, 내가 만약에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를 보고 사과나무를 내놔. 아 하나님 저는 흙인데 땅인데 어떻게 사과나무를 냅니까? 저는 못 냅니다. 암만 땅을 봐 땅속에 사과 모양 생긴 것도 없고 사과꽃은 생긴 맛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면 아마 그랬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땅은 갖기 좋은 씨가 진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내가 내 죄를 씻은 노락하면 씻은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면 걸어가는 거고 만일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고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막 저만큼에서 아들이 하도 걸어서 이제 막 달도 발도 다 부르트고 쩔뚝쩔뚝 절면서 비틀비틀하면서 배고파 지칠 모양으로 아버지 집에 가고 있는데 대문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 근데 거지 같은 아들 하나가 걸어오는데 그런 거는 자기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막 달려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그러는 사이에 종들이 쫙 모여들었어요. 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 아들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종들이 삥 둘러서서 자 이제 저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근데 아들은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그러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종들은 뭘 보냐면은 아버지 입에서 무슨 말씀이 떨어지는지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맞다는 아들 자기 없다 그래 풍꾼 노릇이나 해라 저 그 어? 무섭도 사는 바에 가자 하라. 그렇게 하면 이제 종들은 아들을 무섭 대접하고 풍꾼 종들 취급을 하는 거죠. 이제 종들은 아버지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있더는지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들의 위치를 얻는지 아니면 품꾼의 위치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뭐 종이 되는지 그건 아버지 입의 말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집에 수없이 많은 종들이 있지만 그 종 어느 하나 자기가 그 아들의 신분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종들은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고 아들은 말하길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그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아버지 입에서 무슨 말씀이 떨어졌느냐 그게 이제 결론이죠. 아, 종들은 전부 둘러서서 이래 허리를 굽히고 기다려서 이제 우리 주인님이 뭐라고 하실까? 너는 내 아들 자격이 없어 나가 하실는지 아니면 그 종들 틈에가 있거라 하실는지 그래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실는지 종들은 전부 허리를 굽부리고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도 아버지께 얘기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그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둘째 아들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래 나가라 하실까? 아니면 그러실 것 같지는 않는데 끌어안는 거 보니까 종들 곁에 있거라고 품고 노래대라 그런지 아들을 막 인정해 그게 이제 막 궁금했는데 아버지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무엇들 하느냐? 제일 좋은 옷을 내가 다 입히라. 제일 좋은 옷을 내가 다 입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들의 자격을 주시는 거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아들만이 갖는 가락지. 그 가락지. 아버지의 아들이란 표시의 가락지. 베너 영화에서 그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베너가 아리우스를 구했는데 아리우스가 어느 날 그럽니다. 내 아들을 대신해서 양자를 얻겠다 그러면서 그 가문 대대로 내놓은 인장 박힌 그 반지를 베너 손에 딱 끼워주는 거예요. 베너가 아리우스의 반지를 딱 끼고 메살라를 찾으러 가잖아요. 가서 메살라에게 베너가 왔다 이야기 안 하고 아리우스의 아들이 왔다. 메살라 깜짝 놀라지 로마의 권력 계열의 몇 번째인 아리우스 아들이 나같이 낮은 그 장교를 찾아왔어. 근데 딱 베너가 메살라 나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네가 무슨 요술로 아리우스의 아들이 됐냐? 요술의 주인공은 너다. 네가 나를 노예선으로 보냈잖아. 내가 바다에서 아리우스를 구했다. 그 반지 딱 표시는 알지? 아, 딱 인장을 찍어 딱 보여주니까 메살라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너가 말합니다. 내 어머니와 누이 동생의 소식을 알려다오. 그러면 내가 괴로이 노를 저으며 복수를 맹세한 걸 잊어버리겠다. 그건 총독의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아내. 이 반지 그게 꼼짝 못해. 뭐 아리우스의 아들이란 반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지를 끼운 것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거나 아버지 아들 그 나 노력에 되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끌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그 아버지 입이 떨어질 때마다 아들의 모양이 달라지고 아들의 지위가 달라지고 아들의 권한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누가복음 15장 당장 이야기 짧은 이야기지만 이 안에 많은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느냐,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얼마나 죄를 뉘우쳤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봉사,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열심히 해서 이런 신분이 좋아지거나 하나님을 인정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인정받기로 하나님 아버지가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 보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 끌어다 잡으라, 아버지 입에서 말이 떨어질 때마다 아들의 위치는, 아들의 신분은, 아들의 그 권한은 더 확고해지고 새로워져 가고 있으며 영광스러운 아들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내 노력이나 수고에 의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거기에 기대하지 말고 성경을 펴서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종들에게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 잡아다 우리 잔치하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 죄를 범하고 탕자에게 그 버린 아들에게 이 대접을 하는 이 말을 하시면 똑같이 우리도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거스리고 죄를 짓고 악한 우리에게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탕자에게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박옥순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 끌어 잡으라 그랬다면 하나님은 내가 저지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아들의 자리로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잔치자로 나를 인도하겠다는 그 이야기로 받아도 믿어도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 자주 했는데 옛날에 어느 나라에 정성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정성이 있었어요. 그 정성 그러면 왕 다음에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아주 높은 사람. 정성이 이제 아기를 못 얻어서 막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주 노년에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 정성 그 딸을 그렇게 귀하게 자겼어요. 이 딸이 진짜 잘 자랐어요. 얼굴도 아름답고 성품도 좋고 교양도 있고. 그래서 어째어째 했는데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하냐고 멀리 떨어진 뭐 경상도 어디에 고을 사또집에 아들이 참 좋다고 중매가 들어와요. 그래서 고을 사또집에 아들하고 이제 혼사를 치렀어요. 요즘 같으면 뭐 휴대폰에서 아침 전화 아빠 하고 전화하고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요. 삼성이 그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좋은 갤럭시 그거 하나고. 그래가지고 휴대폰도 없고, 또 뭐지, 연락할 데도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가도, 친정집을 한번 못 보고 오니까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근데 사또집에 그 막내 아들하고 결혼했으니까, 옛날엔 대가족이었는데, 한 집에 여럿이 사는데, 그 위에 층층 이제 동서들이 있는데, 암만 정성 딸이지만 동서 밑에 손 아래 동서니까 부려먹고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사또 생일날이 됐는데, 사또 생일날에는 이제 모두가 이제 사돈들이 모이는데, 그때 정성도 바쁘지만 사또 생일에 모인다 그래서 그것도 볼 겸 또 딸을 보러 갔어요. 그러니 사또 생일이라고 막 그제 다른 그 사돈들도 전부 뭐 그 관직에 있고 하니까 마차를 타고 뭐 포졸들을 앞세우고 깃대를 세우고 막 나팔을 부고 막 쫙 요란하게 들어오는데 이제 막내 며느리의 그 이제 친정 아버지 이제 사돈이 올 때 그러면 정성인데 얼마나 화려한 행차를 가지고 올까 기다렸는데 이제 막 잔치가 거의 끝날 쯤 돼서 이제 이 정성이 내려오는데 그 몸종도 하나 안 들이고 혼자 말을 타고 딱딱딱딱딱딱딱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 정성이라든지 뭐 그러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뭐야 며느리 막내 며느리가 이제 막 관세를 받는 거예요. 이제 막내 며느리 막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염두로 보니까 아버지가 오실 때가 됐는데 아버지 어때 오실까 보니까 막 행차에 막 포졸들을 거느리고 많은 걸 막 올 줄 알았는데 이 보니까 정성도 보니까 부엌 일한 보니까 아버지가 말 한마디 혼자 따가닥따가다고 너무 실망스러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잔치가 진행되고, 그지, 놀다가 이제 아버지가 한양으로 올라가는데, 딸이 마지막으로 아버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먼 길로 수고하셨는데, 조심해 또 올라가세요. 뭐냐, 알았다. 근데 따님이 뭐라면, 아버지, 다음에 오실 때는 행차를 좀, 거창하게 오시면 안 됩니까? 알았다. 아버지가 하셨어. 딸은 이제 기대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 막 얼마나 아버지 행차를 거창하게 오실까. 기대가 막 빨리 1년 오기를 기다렸어요. 막 동서들이 관세라고 하는데, 막내라고 막 부려먹고 하는데 참고 이번 다음 우리 그 시아버지 생신에 다시 아버지가 막 어떤 행차를 막 상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다리는데 드디어 또 1년이 지나고 시아버지 잔치 생일 잔치가 됐어요. 전에와 같이 막 여러 이제 그 형제들의 그 이제 그 며느리들의 시아버지 사돈들이 막 화려하게 오는데 정성은 안 오는 거예요. 그 저녁 때쯤 돼서만 막 그때는 또 오후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소나기가 쫙쫙 쏟아지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대청 마루에 놀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리 들리는데 그래서 이 막내 그 며느리 그 정성 따는 뭐마 바깥에 정성 자기 친정 아버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딱 아버지 들어오시는데 현기증이 날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하고 기대했는데 아버지가 저녁 똑같이 조그마한 말하면 쪼락말하면 따고 따가다 따가다 그다 또 비에 한 박자리가 막 정말 비 맞은 지처럼 말이죠 생지처럼 가지고 따가다 따가다. 며느리가 그 딸이 정성 딸이 다 그래 기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아버지 절에 행차가 오시면 내가 1년 동안 또 윗동서한테 얼마나 서름 받으라고 아버지 내 마음도 모르고 너무 아버지가 야속 슬퍼서만 그러면 현기증 하더니 넘어져 버렸어. 그래 이제 넘어졌으니까 주변 동서들이 방에 가서 이제 눕혀놓고 일을 진행하는데 그 정성이 와서 빗물을 다 수건 닦고 마루에 탁 걸쳐 앉아서 차돈하고 인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딸이 인사하기로 기다려 딸은 뭐 딴 생각 안 보였잖아. 딸 보고 싶은데 딸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딸이 안 나오지? 인사로 나와야 하는데 왜 안 나오지? 그다 지난번에 갈 때 아버지 행차를 좀 갖춰서 그렇구나. 그 정성이 마루 끝에 앉아 하고 기침을 했어요. 그 조용해지면서 정성을 쳐다보고 있는데 정성이 입을 열었어요. 자네들이 나와 한자리에 앉아있지만 국법으로는 그래 못해 그랬어요. 어디 국법에 정성하고 한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뭐 조랑말 타고 왔다고 무시하고 같이 앉아있는데 정성이 그냥 조용히 혼잣말로 자네들이 나와 같이 앉아있지만 국법으로는 그래 못해. 조용해지더니 그 뭐 화려하게 행차해 온 그 뭐 사또들 또 뭐 뭐 녹곤 하잖아. 전부 엉금엉금 기 가지고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쳐고 있는 거야. 막 때는 이때다고 소나기는 촥 쏟아지는데 감히 정성 앞에 누가 막 기도 끓이고 잘난 찬 사람들이 꼼짝 마루에 마당에 엎드려가요. 비상이 걸린 건 부엌에서 비상이 자, 정성이 그룩한데 누가 그 말릴 사람이 있습니까? 정성 딸밖에 없는데, 그, 우리 막내 어디 있는, 아까 뭐 현기증 나서 뭐 안방에. 정성 딸이 들어 누워있는데 막 동서들이, 어이구, 자네 너무 일을 많이 해 주물러 줄게. 꿀물 좀 마시게 막. 정성 딸이, 이야, 우리 나만 보면 괄사하더니 동서들이 왜 나한테. 이상, 아, 형님 괜찮습니다. 아이고, 좀 더 쉬게. 너무 미안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탁 물리고 마당을 보니까 한마당 늘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참 크다. 속으로. 그게 부엌으로 와서 있는데, 동서들이 동서 우리 아버님은 기관지가 약해서 감기 잘 걸리는데 어떡하냐. 우리 아버님은 신경통이 있는데 저 비를 맞으면 어떡해. 네, 형님들 제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머리를 빗고 옷을 단장해서 친정 아버지 앞에 와서 큰 죄를 올린 거예요. 아버님 먼 길 오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이제 정성이 딸이 나오니까 이놈이 흡족했구나 싶잖아요. 그래, 그동안 잘 있었느냐? 예, 아버지 잘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가서 일 봐라. 저 아버지 괜찮아. 가서 일 봐. 저 아버지, 저희 동서 친정 아버님이 비를 맞고 있습니다. 어, 그래. 자네들이 비를 맞고 있구나. 그 올라들어오지, 그래. 황공무지로 소이다. 그러면 정성은 훈졸들을 많이 안 거느려도 좋은 행차를 안 해도 말 한마디면 다 끝이 나요. 여러분, 정성이 아니고 하늘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 그 하나님이 한마디 한마디를 정성이 딸을 생각하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볼수록 뜨겁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처럼 더럽고 야비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토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사야 44장 2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돌아오면 죄를 씻어주신다 그 말이 아니고 돌아오기 전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 말씀 보면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네 죄를 씻어주겠다 그게 아니고 돌아오기 전에 도말해놔 씻어놨으니까 와라. 어느 게 뭐 죄를 씻는 게 먼저예요? 돌아오는 게 먼저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놓는 게 먼저예요? 돌아오는 게 먼저예요? 내가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네 죄를 씻어주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씻었으니까 돌아와라. 뭐가 문제예요? 씻으니까. 이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돼 있어. 둘째 아들이 와서 말을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에게 그러면 감당치 못하겠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자기 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양심에 가책이 되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근데 아버지 그 이야기 들은 척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둘째 아들이 오기 전에 이미 그 죄 아버지 다 씻어놔버렸어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뭐 너 그 많은 돈 어쨌느냐. 너 뭐 창기하고 돈을 다 써버렸다며. 너 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왔느냐? 그 돈 다 써버리고. 너 사업 잘한다는데 어떻게 됐느냐? 너 큰 소리 치면 안 되면 그게 뭐냐? 이런 말 한 한마디가 아버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미 둘째 아들 돌아오기 전에 기다렸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막 간절하게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즘처럼 막 핸드폰 있고 하면 저도 이제 아이패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패드 가지고 이제 페이스 타임이란 게 있더라, 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페이스 타임을 눌러가지고 번호를 집어넣으면 미국에 있는 내 손자들이 딱 얼굴이 나타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언제 미국 오세요? 미국 오세요? 이런 게 이 누가 보면 15장이 있었더라면 그 아버지가 아이패드를 보고 아들아 야 이놈아 네가 돼지우리 했어 그게 무슨 짓이고 이놈아 세상에 저놈이 어서 와라 어서 와 아버지 소원이다 아빠 나 죄가 많아서 못 가요 빨리 와 괜찮아 다시는 왔어 빨리 와 이놈아 근데 그때는 아이패드가 없었어요. 페이스타임도 없고 뭐 요즘 그 갤럭시도 없고 아들의 형편을 몰라서 그렇다가 아들이 나타났는데 참 거지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보고 그 많은 재산을 어디다 썼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아버지 뭐 네가 왜 그 거지가 됐냐면 어떡하지? 너 큰 소리 치는 꼴 줬다 그러면 너 뭐라고 말하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둘째 돌아왔는데 야 너 돈 그거 어디다 다 썼냐? 어째 꼴 줬다 어째 거지가 다 됐네? 그걸 옷이라고 입고 있냐? 꾸린 내 나서 못 견디겠다. 아버지 그런 말 한마디 안 한 거예요. 왜?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백백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토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네 모든 안개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토말하였으니 와라는 거죠. 죄를 다 해결해 씻어놨으니까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씻어준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헌금하면 씻어준다는 게 아니고 금식하면 씻어준다는 게 아니라 씻어놓았으니까 돌아와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죄를 사함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만 목사가 되는 것도 제가 목회라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해도 너무 감사해요. 한 번은 제가 대전 있을 때인데 부인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늘 오후에 바쁘십니까? 왜 그래요? 오늘 인천 지방에서 우리 대전으로 이사 오신 자매님이 계시는데 신방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갑시다. 그래서 몇몇 부인 자매님들하고 그 자매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제 신방 가서 이제 보니까 자매님이 혼자 있고 그래 이제 예배를 들고 딱 나오는데 남편이 쌀 장사하는데 추럭에다 쌀을 한 차 싣고 와서 이제 내리다가 있는데 제가 마당에 내렸는데 제가 나갔어요. 나가서 안녕하십니까. 저 한밭교회 박목사입니다. 인사했어요. 근데 새파란 젊은 사람 저를 딱 쳐다보더니 한참 쳐다보다 하는 말이 나 박목사 안 좋아합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저는요 뻔치가 없어 그러면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뭐 어물어물 하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서울에서 인천에서 살면서 제일 싫은 게 아내가 기쁜 소식 선교회 교회 나가는 게 제일 싫었대요.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가 없는 지방에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대전은 없겠지 하고 이제 대전시에 둘러다가 집을 한 채 샀어요. 그 쌀자살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 기절할 뻔한 게 자기 집에서 몇백 메터 안 되는 데서 기쁜 소식 한밭중앙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 불쌍. 그렇지만 내 아내는 모르겠지. 모를 거야. 아내 알리면 안 돼. 그 차를 타고 가다가도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갈 일이어서 일부러 둘러다니고 그러면서 갔는데, 그래 이 자매는 벌써 대전에 오기 전에 한밭중앙교회 목사님이 박옥수 목사님이시고 도마동 거기 39번지 있고 다 알아가고 온 거예요. 그래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거 딱 마주치니까 그 사람이 막 얼마나 막 속이 상했겠어. 오지 마라. 저는 제가 전도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일해놓은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공고한 사람들, 간절히 찾는 사람들. 근데 겉으로는 막 안 그런 척하고 막 억대고 하는데 마음을 뚫고 들어가면 마음에 다 공고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 하나도 안 공고해요. 당당하면서. 박목사님 싫어합니다. 우리 집에 다시 오지 마십시오.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그 집을 못 갔지요. 오지 마라 하기도 하지만 또 갈라 해도 또 뭐 시간도 잘 안 나고 못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주일날 내가 예배에 막 설교를 하는데 저 그때 시계 밑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꼭 그 자매님 남편, 나 우리 교회 자기 집에 오지 마라 한 사람인데 그 앉아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닐 거야. 자기가 날 자기 집에 오지 마라 해서 자기가 왜 우리 교회에 와. 아닐 거야. 설교를 하다 궁금해서 막 내려가 보고 싶어요. 참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뒤에 가보니까 가까이 가보니 그 자매 남편이 맞아요. 이분도 쑥스러워가지고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얼마나 반갑던지 인사를 했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한 번은 시골에 쌀을 사러 가가지고 쌀을 차 싣고 산 이제 모퉁이를 도는데 쌀 사러 갔을 때 눈이 안 왔는데 올 때 보니까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이 미끄러울 것 같아서 커버 도는데 브레이크를 조금 밟았대요. 브레이크에 발을 살짝 얹었대요. 그러니까 그 눈길에 차가 끽끽끽끽 하면서 낭떠러지로 막 가더래요. 미끄러 가더래요. 거기 뭐 떨어지면 차든 걸 뭐 뼈도 못 차니까도 그 높은 낭 떨어지에요. 이분이 너무 아이고 하나님 그랬대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구원도 안 받고 나를 핍박한 분인데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아이고 하나님 가자마자 차가 딱 선 거예요. 너무 경화해서 담배를 한 대 막 내가 피우면 생각을 했대.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 이제 조심스레 몰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근데 그 집이 교회에서 가까우니까 선교 학생들이 전도하러 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 매일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에처럼 나한테 못되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만일에 그랬다가 다시 미끄러질 때 아이고 하나님 괜찮을 때 하나님이 너 그때 너 내가 전도 간 사람 배척했지 그냥 미끄러지라 갈 것 같아서 이제 그 소리를 못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학생들이 전도 오면은 막 싫어도 앉아 듣고 있는데 선교 학생들이 막 잘 듣고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막 가지도 안 하고 막 시간 아, 미치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어떨 때는 선교 학생이 딱 온다 하면 얼른 맨발로 뒷문으로 나가서 도망을 가고 막 그래 도망가는 괜찮지만 면전 박대하면 안 되는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게 늘 도망가는 게 쉽습니까? 자주 걸리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야, 이 교회 좋은 교회네. 말씀이 많네.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죄가 하나도 남아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살이 다 도말했다 씻었다. 그 말이 믿어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제 우리 핸들의 오라트리오 이 노래 들었지요, 그죠?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잘 모를 분들이 많을 겁니다만 저도 뭐 가사는 다 몰라도 그 말이 다 뜻은 아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이분이 제사 너무 기쁜데 교회는 어떻게 가지? 박 목사님한테 그래놓고 그도 이제 둘째 아들이 급하면 아버지 앞에 가듯이 이분도 구원받고 너무 좋으니까 아무도 이야기는 혼자 교회를 왔어요. 제일 뒤에 미안해서 앞에 못 나고 제일 뒤에 시계 바로 밑에 앉아서 말씀을 그렇게 행복. 저는 제가 우리 교회 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 보면 저는 뭐 말도 잘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마음을 녹여가지고 교회 구원받고 교회에 오도록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보니까 10명이 20명이 되고 어느 날 보니까 100명이 200명이 되고 이제 점점 많아져서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는데 내가 뭐 전도를 잘하고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죄만 씻어주어도 감사하는데 목회도 도와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만 씻어도 감사한데 자식들 키우는 것도 도와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만 씻어주셔도 감사한데 내 건강까지 챙겨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만 씻어도 감사한데 내 노후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손댈 것이 없도록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옷이 떨어졌구나. 제일 좋은 옷 입히자. 목욕을 시켜야겠구나. 신발이 없구나. 좋은 신발 사 신기자.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필요한 게 뭔지 아들이 얘기하는 아버지가 아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처럼 살찐 손을 잡아 우리 행복하자, 즐기자, 기뻐하자. 이런 성경을 읽으면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죄를 많이 지은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아들로 받으신 뒤에 나를 보고 이제 나랑 즐기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하나님과 즐겨요. 여러분들도 매일 하나님과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는 박옥수 목사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악하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연약하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회하는 하나 이제 주님이 도와주는 선교학교에 있을 때 저들은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선교학교에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네 필요한 걸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에게 정말 그 암시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무전전도 여행을 가라는 거예요. 돈 갖지 말고 일주일 동안 가 전도하고 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청도 지역을 갔는데 걷고 걸어서 갔어요. 철길을 걸어가는데 기차가 막 그 커버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차가 오기를 우리가 비껴서 가는데 기차 그 커버길에 브레이크를 막 밟으니까 기차 밖에 불이 막 팍팍팍 튀는데 기차가 지나갔어요. 기차지를 그 뒤에 가다 보니까 이만한 쇳덩어리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보니까 기차 브레이크인데 그 브레이크를 기차 밖에 하고 부딪히니까 그게 이제 열이 나서 막 김이 나는데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이제 시골에 그 새끼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딱 묶어가지고 들고 이제 물에 담 거 식혀가지고 벌겋게 달아서 뜨거워요. 그래서 동네 앞에는 마침 엿장수가 엿이야 엿하면서 오길래 엿장수한테서 이걸 엿 좀 달라켰어요. 전 기차 브레이크네 그거 받으면 안 되는데. 아, 우리가 이거 브레이크 이거 기차 가는 거 띠어가 떼어온 것도 아니고 지가 떨어졌는 건데 괜찮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차 브레이크 많고 그냥 엿을 둘이 얼마나 주는지 시큰 뭐 나중에 막 목이 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야, 하나님 오늘 우리 정심을 기차 브레이크가 대접하는구나. 참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짓 뭐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한 짓 뭡니까? 나쁜 짓만 했죠. 괴롭히고 고생시키고 그랬는데 똑같은 인간인데 제가 하나님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아버지 앞에 나오기 전에 내 죄를 다 씻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그냥 믿기만 해서 내 죄 다 씻어 버리고 받기만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무전전도 여행을 마치고 대구로 돌아가는데 사실 처음에는 막 겁이 나고 잠을 어디서 자지 밥을 어디서 먹지 그 생각밖에 차로 어떻게 타지. 청도에서 이제 대구로 걸어오는데 걷고 걸었어요. 그러면서 집집마다 전도를 했어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구원 안 받아 좋은데 잠자고 하라 할까봐 막 그게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무도 자고 하라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밤 9시 되니까 시골에서 다 자더라고요. 자는 걸 깨워 전도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걸었어요. 국도를 청도에서 경산까지 가는 캄캄한 아스팔트 길을 걷는데 이제 막 캄캄해 길도 잘 안 보여요. 근데 한참 가는데 이제 거의 경산 한 5km, 6km 이제 그 가까이 왔는데 길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술에 취해가 쓰러져 있었어. 얼굴이 막 상처 나고 넘어져 피도 나고 막. 할아버지, 집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경산! 그래서 우리 둘이 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할 판이야. 비털비털 하는데. 할수록 둘이 양쪽 어깨동무를 하고, 진짜 할아버지가 어깨동무를 했어. 가네 막 우리 하루 종일 겉에 걸어서 지쳤고, 배는 고프고, 막 피곤해 죽겠는데. 할아버지가 같이 이제 막 어깨동무를 해서 가는 거야. 한참 가다 내 신 그러는 거예요. 발에 보니 고무신이 한쪽 없어요. 깜깜해 보이질 않아요. 그때 터듬었어. 막 그만큼 고무신을 신겼어. 또 내 신. 아니 막 두드려보고 싶더라고. 근데 차마 할아버지 두고 막 못 가겠는 거야. 다시 신겼어요. 근데 다행히 조금 가면 술이 깨더라고요. 걸음걸이도 이제 좀 이렇게 바로 걷고. 그때 거의 경산 왔을 때 이제 혼자 걷고 셋이 갔어요. 그 경산 막 입구에 왔는데 이제 그 길가에 가로등이 하나 켜 있고 그 가로등 밑에 청년들이 한 대여섯이 앉아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우리 셋이 딱 그 동 들어가니까 한 청년이 나오더니 아버지 왜 저러십니까? 아버지가 청도 장에 가셨다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 밤이 12시가 다 됐어 그때. 12시가 다 됐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차에서 나서려고 하는데 행여 하나 도로시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모시고 오니까 너무 반가워. 어떤 영문이냐고. 그래 우리가 길에 오다가 아버지 이 노인이 쓰러져 있으셔서 자동차로 지나가면 어떡하지 싶고 막 그래서 그냥 길에 두시고 모시고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다. 집에 가서 이제 밤에 12시 넘었는데 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서 이제 전도를 해요, 또. 이 전도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 옆에 막 코를 골고 있고, 혼자 막 전도하다 또 졸다가 다시 교대 가면 하면 되고, 사람이 이제 전도하고 전도. 그래서 이제 밤, 한밤 중에 밥을 차려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깨끗한 이불 하고, 이렇게 요를 해서 자라고 잠자리도 잘 자고 아침 얻어 먹고 나니까 그 아들이 여기에 가더니 대구 가는 기차표 두 장을 딱 사가지고 와서 조심해서 가시라고 정말 고마웠다. 제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잠자리와 음식과 차표를 준비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세상 50여 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순간마다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누가복음 그 15장에 아버지 마음을 보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하고 마음이 너무 같고 그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약속하신 그 모양 그대로 나같이 더러운 인간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해서 하늘나라 잔치상에 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놓고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면에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